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들을 보고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하고 신비한 일은 예수가 믿어지는 일입니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한 젊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라고 믿어지는 일보다 더 신비하고도 신기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오늘 갈보리 언덕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죽이려고 온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두 강도와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사형 집행 책임자 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백부장은 그날 집어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아까 그런 말을 했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한가할 수 없는 힘에 끌려서 예수가 믿어지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폴 투르니에는 이 세상 목사들이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스위스 출신 의사입니다. 누가가 의사였던 것처럼 폴 투르니에도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직업상 사실, fact,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폴 투르니에는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신앙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동료 의사들이 싫어했죠. 반발했습니다. 차라리 목사가 되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폴 투르니에도 한동안 이것을 놓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로 남을 것인가 목사가 될 것인가를 두고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의사로 남기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어떤 목사보다도 더 목사 일을 많이 하고 또 잘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써서 출판하려고 했습니다. 환자가 나으려면 의술 못지않게 신앙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써서 출판하려고 또 출판하려고 하기 전에 동료사들에게 보여줬더니 하나같이 극구 말렸습니다. 책도 안 팔릴 거고 괜히 멀쩡한 사람 이상하게 될 거니까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낙심천만이 된 이 폴 투르네가 옛날 고등학교 원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이 원사 선생님은 제자를 참 사랑하고 무슨 말이든지 참 경청해 주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생님께 책을 끝까지 다 읽어드렸는데 마지막 장을 덮자 그 선생님이 갑자기 폴 투르네의 손을 잡으면서 폴, 우리 기도하세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거든요. 선생님은 무신론자였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예수 믿으시게 되었습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방금 전일세.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돌을 닦고 공을 쌓아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오늘 한순간에 예수가 믿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내 공과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서 간단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같이 이제 예수가 믿어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믿어보려고 애를 쓰질 아니합니다. 이제는 믿어집니다. 믿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간단하게 보여도 사실 차이가 큽니다. 믿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간적인 나의 어떤 무엇이 많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어지면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많이 쉬워집니다. 참 자연스러워집니다. 꼭 공기를 호흡하듯이 무리가 없고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이지요. 믿어지는 것이 훨씬 낫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누가복음 끝이 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24장 한 장만 더 하면 끝이 나는데 제 마음에 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누가복음을 저와 함께 잡수신 분들 모두가 이제는 예수가 믿어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공기를 마시듯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공기를 마시듯이 예수가 믿어지는 분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미소 같은 것이 얼굴에 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같이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 먼저 백부장부터 그렇습니다. 백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서 한 3시간쯤 흐른 뒤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3시간쯤 흐른 정오쯤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음력으로 보름달이 뜨는 때였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로는 일식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식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대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그 사이에 달이 있어서 태양을 가려버리는 지구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가려버리는 그 현상을 일식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름에는 달이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일식이 아니란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그때 일어났느냐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하늘도 슬퍼했다는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어떤 신비한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달려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울었을지도 모를 일이고 엄마한테 더 달려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보았다는 게 보통 말씀이 아니죠. 이날 백부장만은 아무 요동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장 경우니까. 사형 집행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백부장만은 틀림없이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그 주변 일대를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군복 못 벗어야 돼요. 더더욱 폭동이 일어나서 십자가가 꺾이고 그 위에 달린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끌어내려서 도망쳐버렸다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로 끌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백부장만은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철두철미 책임장교로서의 모습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눈을 뗄 수 없었을 이 백부장, 이 모든 사형 집행 임무를 다 마친 후에 이 사람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왔단 말이죠.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로도다. 또는 다른 책에서는 정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도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백부장의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저 참 이상한 자로다 정도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른 사형수였습니다. 아마 백부장 자기 생애에 이런 사형수는 처음 보았을 거예요. 아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가 십자가 고추 세워지기가 무섭게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옆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하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도 이 백부장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듣고 보았다고 해서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우리가 쉽게 말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달라요. 그거 다 봐도 예수 안 믿어집니다. 그보다 더한 일을 백부장이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일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지는 일, 이것은 참으로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이것은 참 신기하고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만은 오직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특히 백부장의 경우는 100% 성령의 역사였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단언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유독 성령님이 많이 등장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성령님이 많이 등장하시는 자체가 또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과학도입니다. 이 성령과는 거리가 먼 팩트를 중시하는 과학도인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런 책에 성령님이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할 때 보았듯이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나는 팩트만 쓰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나는 사실만 쓰겠다. 하긴 어떤 성경이 사실이 아닌 성경이 있겠습니까만은 누가는 특히 그것을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중시하는 지성인들 또 과학도들 공학도들이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특히 좋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누가복음에서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성령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사실과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상처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일 많이 성령이 나오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등장하시면 이해하기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등장하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좀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유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어떤 소들이 덜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굵은 연필로 도화지에 그리면 백지에 그리면 대상을 하게 되면 한 장의 흑백 풍경화가 되겠죠. 사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감을 칠합니다. 물감을 더하면 그림이 훨씬 더 살아나겠죠. 하늘을 파랗게 물감 칠하고 그리고 또한 덜 풀 덜 전부 다 푸르게 물감을 칠하고 거기에다가 소도 노란 색깔 또는 검정 색깔로 칠하게 되면 이 그림이 좀 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께서 더하시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내 물이 흘러가게 되고 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을 뜯어 씹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활동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정물화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위에 믿음을, 믿음 위에 성령을 더하게 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폴 투르니의 원사 선생님의 경우나 오늘 백부장의 경우가 바로 성령께서 해주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고백은 이제는 예수가 믿어집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막 닫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 그것인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을 여기까지 같이 먹어온 잡수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 예수가 믿어지더라. 이런 바람이 있어요. 다음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사람은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도 보면 그냥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상원의원쯤 됩니다. 부자입니다. 자기 무덤도 미리 준비해둔 부자입니다. 이 당시에 부자들은 산비탈 같은 데 파서 동굴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 무덤을 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 부자이지요. 상원 의원격에 해당되지요. 아리마대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용감하게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는 자기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역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은 최소한 예수가 믿어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 숨은 제자에 속한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하는 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만 제자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드러난 제자, 숨은 제자 이렇게 다시 분류가 되겠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은 제자입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소리를 내는 제자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아, 그 사람 우리 교회의 기둥집사예요. 그 사람 우리 교회의 기둥장로입니다. 할 때 우리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죠.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놀라운 일을 하는 제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더러 그런 경험들도 한 적도 있어요. 조용하게 소리 없이 지내는 분들인데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감동을 받고서는 깜짝 놀랄 액수의 헌금을 들고 와서 저를 놀라게 해 주신 분들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같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받는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단계가 아니고 여전히 믿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조건도 많고 굴곡도 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우리 비즈니스는 잘 안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이렇게 조건도 많고 굴곡이 심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조건이 없습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니합니다. 그저 물 흘러가듯이 공기를 숨쉬듯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행동을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도 없어요.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누가복음을 닫으려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르마대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과 아르마대 사람들은 참 대조를 이루어요.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남쪽 출신이고 여자들은 북쪽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고 뭐 이런 점에서도 대조가 되지만 아르마대 사람은, 이 사람은 부자인데 북쪽 여자들은 좀 가난했겠죠?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북쪽에서 온,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잘 알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한다고 스스로들 생각도 했겠죠. 아, 그런데 남쪽에서 온 이 아르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어쩌면 북쪽에서 온 갈릴리 여자들이 조금은 불안한 눈으로 봤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구야? 그랬을지 모르죠.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 아름다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놓고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에콰도르 사람들은 에콰도르 사람들대로 예수님을 섬기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대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한 분 예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섬기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오어야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은 형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만 해도 그들이 보였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이 현장에서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등장하고 난데없이 아르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겨우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밝은 마음으로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중단이 없구나, 그런 감동이 와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섬기고 다음엔 저 사람이 섬기고 이 사람이 떠음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떠음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메꾸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만은 중단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면면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불쑥불쑥 나타나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만이 그렇게 유구하게 계속하여 예수님 한 분 섬기는 그걸 중심으로 하여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몸을 담아도 좋을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는 교회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호인들의 어떤 클럽 같은 것이 좋다고 해서 가봐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오직 교회만이 여러분을 싣고 태우고 계속해서 흘러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속하고 있는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실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위로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둘은 각각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몇 시간이고 함께 상고하고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참 소중한 내용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상관이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이다. 이 말씀 잠시 다시 살펴보죠. 먼저 부탁한다는 말씀은 위탁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찰을 은행에 위탁합니다. 나의 아들, 딸을 아버지, 엄마에게 위탁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에 부탁하는 것, 위탁하는 것, 이것이 오늘 부탁합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불러볼 아버지가 계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더 안심이 되고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내 영혼을 위탁할 대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안심이 되고 더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 불신자들이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들은 불러볼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도 자기 영혼을 어디에 위탁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 알아야 부르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광주 사태 때 죽은 자들의 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했다더군요. 몸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 얼마나 오래 자기 몸 곁에 물러 있을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여다볼 때에 혼도 자기 곁에서 함께 제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또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두 어린 소녀들도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처음 며칠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들었어. 사흘쯤 지난 뒤에 깨어나서 자신이 죽은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강으로 가서 더러운 자기 몸을 씻겠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은 나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모릅니다. 결국은 모르게 됩니다. 추측과 상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죽음 직전에 불러볼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로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커튼을 써서 가로막았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님들만 1년에 하루를 잡아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지성소는 활짝 열리게 되고 누구든지 밖에서 그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주신 덕분에, 그 피가 계신 덕분에, 그 보배로운 피가 있어준 덕분에 우리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대체로 이 말씀을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데만이 기억하고 또 암송도 합니다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러나 이 우리라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가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소원을 나릅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려고 하는 이제는 여러분 모두도 이제는 예수가 믿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겠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곳만 보아도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말씀을 무려 158번이나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의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것으로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주관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행복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 떠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찬양 한번 부를까요? 만세 만세기 열리니. 이 찬양 부르면서 각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씀 기억나는 대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